출애굽기 36번 메시지 하늘에 속한 음식 만나 두 번째 그 특징들 이제 우리는 만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은 만나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이 짧은 기술에 만나의 여러 면들이 적어도 14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방면이 만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의 본질이나 요소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주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신체적인 몸의 모든 요구를 채우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유지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면으로 만나는 사람의 신체적 몸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성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면으로는 하늘에 속한 음식입니다. 만나를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만나가 되시기 위하여 아버지에 의해 하늘로부터 보내졌습니다. 하늘에서 온 떡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는 양식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하늘에 속한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분석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너무도 실질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실질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땅의 많은 정부와 세상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또 그분의 몸을 파괴하고 멸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파괴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늘에 속한 본질, 즉 하늘에 속한 성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땅 위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유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분을 교회 안으로 분배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교회를 파괴할 수 없고 폐할 수 없습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의 200만 명의 백성을 유지시켰던 것처럼 참 만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를 유지시키십니다. 이 만나는 땅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늘에 속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한면으로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떡이시며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떡이십니다. 이슬과 함께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만나가 이슬과 함께 온 것을 봅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 작고 둥근 것이 만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도 만나가 이슬과 함께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실 때 바람을 사용하신 것은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슬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슬 없이 만나를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만나가 이슬과 함께 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에 관한 나의 체험이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나는 왜 만나가 이슬과 함께 왔는가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에 따르면 이슬이 매일의 은혜, 즉 우리가 매일 받는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 우리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을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높은 산인 헐몬은 하늘, 즉 이슬이 내려오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슬은 비나 눈이나 서리와는 다릅니다. 이슬은 비보다 부드러우며 서리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따르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구약에서의 긍휼은 결국 신약에서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애가 3장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적극적으로는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은혜가 되십니다. 만나는 항상 이 은혜의 수단으로 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매일을 시작할 때 시간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적으로 새벽 시간을 갖더라도 종종 이슬의 새로움을 체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만나를 모으지 못합니다. 그 대신 말씀이 흑백의 글자들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이슬을 체험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의 은혜이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이슬이 있는 곳에 또한 만나가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이슬을 갖는다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이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슬과 함께 오는 만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만나와 이슬의 그림은 매우 귀중합니다. 참으로 하나의 그림이 천만 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아침 이슬은 새롭습니다. 이 이슬, 즉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매우 메마릅니다. 그러나 이슬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물기 있고 새롭습니다. 만나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슬과 함께 온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는 메추라기가 저녁에 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아침에 보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만나가 아침에 왔다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매일 자전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전환을 갖습니다. 우리는 또한 매년 혹은 매달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만나는 매년 혹은 매달의 시작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새로운 시작과 관련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매년 만나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만나가 매달 보내졌다면 우리는 강화되거나 유지되거나 만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매일 만나를 보내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우리에게는 이 매일의 전환들, 즉 매일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나는 하루를 마칠 때 다음날 아침과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주님, 오늘 밤 쉬고 난 뒤 아침에 당신과의 새로운 시작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일, 새로운 시작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나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출발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또한 매일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온 만나를 받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새로운 전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전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갖기 원합니다. 아침에 주님께 갈 때 당신은 이와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까? 만일 당신이 그분께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슬을 체험할 것이고 이슬과 함께 온 만나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갈망이 과거를 다시 살고 과거의 산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면 만나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원할 때마다 만나가 온다는 것을 당신에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나는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나는 어제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권과 경륜 안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시작을 주심을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며 주님께 기도한다면 만나가 아침에 이슬과 함께 올 것입니다. 아침에 이슬과 함께 온 만나를 거두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더 많은 체험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만나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배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것이 주요 교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련한지. 나는 형제회에 있었을 때 만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만나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생명 대신 많은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많은 좋은 것들이 전통적인 교리들이 되어 왔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진리들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나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통적인 교리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의 더 많은 실질적인 체험들입니다.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만나를 조금도 받지 못한 채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의 성경 읽기에는 흙과 백으로 된 문자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통의 영향 아래 그들은 새로운 빛을 받는 것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이런 빛을 추구하려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지식과 도덕적인 동경으로 성경을 알려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들은 중국인들의 공자의 고전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합니다. 나는 한 선교사가 성경의 가르침은 공자의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탄할 만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때 유대교도들은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통 그들 조상의 전통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구약에 관한 그들의 이해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지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이 구원받은 후 그는 아마 구약으로 그의 체험을 점검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유대교에서 그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적인 지식에 따라 점검한 것이 아니라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점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빛, 즉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체험도 바울의 체험과 같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기독교의 전통들에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말씀의 빛을 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여전히 종교적인 전통에 관심했다면 어떤 빛비춤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1964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그 영이심을 가르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 진리가 신약에 계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르침에 너무도 관심하기 때문에 눈멀어 있습니다. 횟수는 늘어가도 그들은 새로운 빛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새 빛을 받고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것에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들도 새로운 발견에 열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전진하려면 전통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지식을 잊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전통의 종교가 되어왔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들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속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살아계신 인격을 접촉해야 합니다. 교리나 방법으로 채워지는 대신 우리는 주님 자신을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주님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 그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과 함께 갖는 우리의 시간은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몇몇 가정은 습관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거두지 않은 채 매일 아침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인쇄된 글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주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께 가야 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그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떤 약의 처방과 약 자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방을 연구한다 해서 약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처방을 합당하게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한면으로 나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기쁩니다. 다른 한면으로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때문에 아픕니다. 참으로 그 누가 주님 자신을 관심합니까? 그분이 그토록 생생하고 가까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분을 관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나는 영 안에서 그분과 하나됨이 부족함을 매일 아침에 먼저 주님께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말해주는 대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이 연합된 영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이 영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생명 안에서의 참되고 순수한 실행이 되지 않고 교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한 영으로 합하는 것이 실제입니까? 단지 교리입니까? 만일 이것이 단지 교리적인 지식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계시든지 전통적인 가르침이 되기는 매우 쉽습니다. 모든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전환하여 주님 자신을 추구합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말씀에서 온 빛이 우리 위를 비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이 성경에서 위대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전통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없는 소박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장에 더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장이 우리 존재의 근원을 바꾸기 위한, 즉 우리의 구성 성분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계시함을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이 다만 하늘에 속한 양식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이해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에서 시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전환하여 이 장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믿는 이들인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함을 보는 빛비춤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셔야 합니다. 이 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전통적인 가르침은 얼마나 다른지.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종교 안에 있었을 때 만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준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많은 이들을 세상의 오락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피상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외와 마늘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출애굽기 16장의 깊은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식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음식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배우는 것과 음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만나의 공급을 위해서 주님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 대신 생각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의 일로 가득 차게 되기 전에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에 관계되어 버리면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가는 것이며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